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예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신약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 성경의 이해를 돕는 그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살피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줄 아는 그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살피는 동안 예수님 시대의 활동과 관련된 지도들을 잘 떠올리면서 좀 보다 생동감 있게 좀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나갈 텐데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세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은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이제 30세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사실 30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탄생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약 12세경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생겼던 그 하나의 소식이 있을 뿐 그 30년의 그 이 30살 동안 어떤 다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시절 로마가 그 식민지 세금을 좀 체계적으로 걷어내려고 각 그 이 통치국들 사람들에게 태어난 곳에 호적을 등록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었었는데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누가 정확히 직접적인 인구 조사를 명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 바로 그 전치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등록을 하려고 나사렛에서 고향이었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다시 올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거든요. 늙은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 의해서 이게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었어요. 나이가 꽤 먹었는데 할머니가 임신했던 거죠. 자, 그런 기적적인 임신 상태에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가 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으로 당황하면서 다른 친구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고 이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 성령으로 맞는 잉태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엘리자벳 같은 경우도 축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축복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만약 친구나 부모를 먼저 찾아갔다면 너 미쳤어 죽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어쩌면 낙태시켰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런 소식을 알고 있기에 그 이 세례 요한의 그 엄마 엘리사벳을 찾아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 잘 찾아다녀야 돼요. 예? 아무데나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명한 처음 태어난 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는 그 정결 예식을 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태어난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런 걸 배우면서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구별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나를 이런 말하자면 여기 정결 예식 같은 걸 했던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군대 제대하고 컴퓨터 일을 하다가 결국 이곳에 와서 이제 부르심 따라가는 이전까지 정말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 이민을 와서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참 후회함이 없고 감사함이 있고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그래 태어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바쳐지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처음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여기 어디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왔던 거죠. 이거 왕이 있는데 그 헤롯이 통치자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헤롯은 굉장히 아주 질투가 심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막 자녀들이고 뭐고 뭐 하여튼 눈에 거슬리면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박사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요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가서 이제 경배를 좀 하고 싶으니까 너가 그 왕을 찾으면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예,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났을 때, 천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하면서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가버렸죠. 그 이 사실을 알고 헤롯 대왕이 이제 수하들을 시켜서 그 베들레헴 땅이라는 거 들었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두 살 미만의 남자애들 싹 다 죽이라고 아주 살육이 벌어집니다. 학살이 벌어지죠. 이런 사실 또한 보면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또 밤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헤롯이 이런 짓을 할 거니 피해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은 이제 BC 4년경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오죠.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요셉에게 헤롯의 죽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 땅에는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그 유대 지방을 통치했는데 당시에 유대 왕국은요 로마 제국의 이 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가 황제였던 아구스도에게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도 로마로 올라가야 됐는데 근데 출발 바로 전에 이 아켈레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 폭동이 일어났는데 유월절에 그때 이 아켈레오가 이것 때문에 한 3,0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되고 그래서 유대 공회에서는 대표자를 뽑아서 로마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아켈레오가 이런 식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안티바도 자기가 여길 통치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황제에게 막 청원을 해서 형 아켈레오하고 막 서로 통치권을 갖고 다퉜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대왕이 남겼던 그 아버지가 남겼던 유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따라 그렇게 허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는 이제 왕보다는 좀 낮은 에스나르케스, 그러니까 민족의 통치자라는 그런 칭호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둠의 지역을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같이 이제 애굽에서 귀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할 곳으로 그 베들레헴, 고향이니까 거기나 또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사렛으로. 그 왜 그러냐면 헤롯 대왕과 같이 잔혹한 이 아켈레오 같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여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 독립성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느라고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쪼개서 각 지역을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르게 다스리게 했던 거죠. 서로 경계하면서 그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 그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죽고 장남이었던 그 아켈레오가 통치를 하려고 한 거고 갈릴리 지역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따르면 이 아켈레오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만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주 잔혹하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이 아켈레오의 무자비함을 로마에 이제 알려서 그 결과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그의 통치 9년 후인 그러니까 AD 6년경 결국 파직되고 유배되죠. 이 사람은 이제 유형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임으로 로마는 이제 그 지역을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직접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사역 시기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어릴 적 이야기는 이게 전부고요. 또 역사적인 조사를 통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방문했었던 기록, 거기서 있었던 놀라운 뭐 이 제사장들과의 그런 나눔 이런 얘기들을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30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관련된 역사들이 시작이 되죠.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비록 3년 반의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서들이 이제 마가와 누가복음 외에는 이게 연대기별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그 사역을 일일이 어떻게 순서를 따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큰 틀을 잡아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순서를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3년 반,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시간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유월절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유월절을 기준으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걸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우리가 잘 순서를 따라 파악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가 언제쯤이냐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크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꼭 방문해야 되는 시기가 세 번 있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셔서 꼭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 4월 경인데요. 4월이라고 이제 기억하면 돼요.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이제 14일이니까 그게 지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마침 그 이스라엘의 계절로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그 첫 열매를 봉헌하는 초실절로도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같은 이제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칠칠절 같은 경우는 첫 보리를 아까 수확해서 봉헌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동안 거두어들인 미래 첫 소산, 보리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월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를 시작하는 7월 그걸 시작으로 그 속죄일이 또 있어요. 그 새해가 시작되고 속죄일이 15일에 오는데 그때로부터 5일이 지난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을 또 지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를 쭉 같이 오고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달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인 3년 반 정도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 기준을 유월절을 근거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총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각 복음서마다 언급한 유월절의 횟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과 그 당시의 절기들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또 연결해서 살펴보면 유월절이 총 네 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눠드린 파워포인트에 있으니 꼭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추적해 나갈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일단 공생의 1년 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 이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순서가 이제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가로 가요.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세례요한이 활동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자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런 시기에 이제 그때 이제 또 5명의 제자를 만나죠.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5명의 제자를 만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위쪽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며칠 머물다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는 유월절 그 전에 이제 그 행적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거창하게 등장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히 세례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세례요한이 아니까 세례요한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첫 걸음을 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지만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건드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때려잡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걸으시며 사역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런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걸 막 세상에 떠버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그 행보를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행적과 말씀을 여러분 차분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길을 걸으셨느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걷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행하셨는가 여러분 잘 묵상하고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세계 속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으면서 요란하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죠. 온 세상에 드러난 비밀이에요, 이건. 그래서 누구든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요,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쉬운 거죠. 누구나 믿고 그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서 못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야? 뭐 믿는다고 한다고 뭐가 구원받아?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사랑, 엄격한 규칙, 종교적 율법을 지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냥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그것 하나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 자녀를 위해 목숨 걸게 하고 나의 교만과 불순종도 자녀의 교만과 불순종도 품고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은 당신 혼자 고통이 하시고 우시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진 게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고 죄의 때를 씻어내는 때밀이가 아니고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먹먹하게 그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세월호가 바다에 뒤집혀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들 죽어갈 때 그 자녀를 그 뒤집혀진 뱃속에 둔 부모님들이 그 근처에 가서 한없이 그냥 울부짖고 말없이 눈물 흘리며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걸 보면서 그 자녀를 잃고 우는 그 부모들의 통곡이 어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같이 막 느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가슴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우리 인간은 능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막 마음대로 개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마음대로 뒤바꾸지 않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의 질서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인간의 세계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럼 끝이야. 이제 그만해. 창조의 세계 질서가 멈춰서야 되는 심판의 때를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움직이는 순간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행동하실 것 같으면 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렇게 초라하게 뭐 냄새나는 마구간을 통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귀한 사랑이 소중히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이거 왜 이래?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큰 진정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대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한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존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기 위해 우리를 신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육체 속으로 오셔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에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셨던 그 하나님의 통곡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마구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권세에 쫓기셨고 시골에서 자라나셨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설득하시고 인간들의 손에 결국 잡혀서 인간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죽일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그 뜨거운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 귀한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의 한계 속에 오셔서 그 진심을 보여주시기까지 먼저 나를 찾아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들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말씀으로 호소하시고 설명하셔서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진심 그 열심을 온전히 알고 기억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